오늘의 첫 번째 메인 주제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무려 노조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압니다. 자, 노조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없다. 허칼은 왜 허기? 허칼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제가 아니야. 왜 허그를 하고 있어? 놀라게 요즘에 그 유튜버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허하면은 저도 허합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야. 큰 거 오는 그런 주제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근로자들은 엄청난 근로 시간으로 유명하죠. 996이라는 문화가 있다. 9시 출근, 9시 퇴근, 6일 근무. 캬,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 당연히 6일 출근하셨죠. 토요일 날에 12시, 1시에 나와서 그 다음에 낚시 가시는 게 저희 아버지 루틴이셨는데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출근. 저희 아버지는 게다가 건설업 쪽이셨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든지 저희 아버지는 술을 못 하시거든요. 저도 술을 못 하고 술을 못 하시는데 건설업에 한 30년 근무하니까 술을 괴짜고로 드십니다. 아... 당연히 건강이 안 좋죠. 옛날 건설업들 그 뭐죠? 연말 그런 거 하면은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였기 때문에 3층짜리 건물을 빌려서 한 500명 막 이렇게 들어가서 괴짜고로 마시는 옛날 일이죠. 옛날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자, 중국엔 아직도 주 72시간 근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슈컬드 한번 나왔었는데 드론 세계 1위 기업인 DJI가 밤 9시 퇴근을 의무화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환호가 쏟아졌다. 물론 한국인들은 와, 밤 9시까지 일하라는 건가? 돈 많이 준다는 거 어떻게 환호지? 아, 그게 아니라 얘네 입장은 밤 9시가 조기 퇴근이죠. 평소 퇴근 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다. 9시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9시에 집에 가?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랬는데 중국에선 9시에 집에 가? 그럼 정말요? 그게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 다른 반응인데 연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보통 밤 11시, 12시에 퇴근했는데 이제는 밤 9시만 되면 집에 간다. 와,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야, 밤 9시인데 지하철이 붐벼요. 벌써 퇴근한다고? 야,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빨리 퇴근해도 돼요? 이런 웨이보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있었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알리와 창업자 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996 제도는 축복이다. 뭐 이런 소리에서 또 엄청 욕먹었죠. 젊었을 때 996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언제 996으로 일할 수 있겠냐? 라는 이런 꼰대력 가득한 말씀을 하셨다가 아주 크게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하여튼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 중국의 근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조금씩 바뀌겠죠.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중국 노동법은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4시간이라고 하네요. 44시간. 대강. 여기도 법에는 규정이 뭐 괜찮아요. 주당 44시간. 그러면 996은 노동법을 위반했네? 실제로 만약에 법대로만 가면 불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적혀있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정말 중국법을 따른다면 뭐 공장들은 못 돌아갈 수도 있죠. 물론 이건 뭐 법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그럼 노동조합은 뭐하고 있냐? 노동법에 규정된 본인들의 근로시간을 위한 뭐 그런 추정 같은 걸 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없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생기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일단 중국에 노조가 있냐? 자, 중국에 노조가 있습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노동자들의 국가야. 어쨌건 노동자들이 뭐 만든 뭐 그런 혁명으로 만든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노조가 있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릴만 해요. 있지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양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관찰하면 없어요. 관찰 안 하면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빛의 이중 슬릿 실험과 비슷한데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노조와 독립적인 노조 활동이 불법입니다. 그럼 없는 거네? 아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독립적이지 않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초거대 단일 노조는 있어요. 그럼 있네? 독립적인 노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있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노조가 있긴 한데 단일 노조라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노조가 있는데 이거를 중화전국총공회 맞겠죠? 뭐라고 쓴 건지 총공회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중화 뭐 전국총공회라고 합니다. ACFTU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아, 회사마다 공회 있는데요. 공회 있죠. 중국에서 노동조합은 이제 공회라고 많이 불리는데 2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노동조합 공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회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뭐 아까 전 뭐 전국총공회 그 아래 소속되어 있는 공회예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어떤 커다란 조직이 이제 일부 조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90% 이상을 공예에 가입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많은 국가일 겁니다. 제가 인도로 확인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은 중국 공예가 회원수가 3억 명이 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3억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무려 170만 개예요. 물론 사실상 국가가 운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죠. 그리고 보면은 근로자 본인이 회원인지 잘 인지도 못한데, 왜냐면 거기 다니면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인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 중국은 서류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보호 제도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전원이 노조에 가입해야 돼. 90% 이상이 가입을 해. 모든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을 해야 돼. 설립할 권리는 아니고요. 가입을 해야 돼. 새로운 거 설립하면 안 됩니다. 설립할 권리가 있긴 해. 공회를 설립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공회 말고, 아, 저는 거기 싫어요. 저는 딴 거 만들래요. 뭐, 전국, 중국, 뭐 어쩌고, 전국, 중, 뭐 이런 거 만들래요.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설립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지회로 내려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뭘 얘기하냐. 이 노동력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거 중국 정부가 관리하잖아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게 맞냐?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유일한 합법노조 3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총공회는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죠.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중요하고, 그쵸?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 장기 파업 같은 거라고 막 공장을 멈추고 하는 게 이 공산당의 목표와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윤활유 같으라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한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기관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요. 노조 설립 시에도 기업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공산당에서 내려와요. 그 공회의 어떤 주요 직책을 내려옵니다.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죠. 당에서 뭐가 내려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노조는 없는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파업권이 없습니다. 노조인데 파업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파업을 못하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핵심 권리가 파업권인데 중국의 노동조합법에는 저 파업권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우리처럼 뽑지 않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가 와요. 와요. 그 노조회장직을 맡아. 기업에도 공산당 고위 관료가 뭔가를 맡고 있고 노조에도 거기서 와서 회장직을 맡아. 그러니까 기업과 노조에 동일하게 그 위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위로 가기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중국엔 파업이 없냐?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는 없다 그럽니다. 근데 파업은 많아요. 뭐 1년에 막 수천 개, 워낙에 사업장이 많으니까 뭐 몇백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 개 단위의 파업 일어나는데 파업은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파업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파업합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개입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던데 노동조합이 있어. 근데 거기 이제 회사하고 좀 뭐 이제 가깝기도 하고 자기네 요구사항을 잘 안 들어주니까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 없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파업을 해요. 그럼 여기 나온 사람들이 새로 노동조합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건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탈노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탈노조 비공식 파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장받을 권리나 그런 게 이제 명시가 되지 않은 거죠. 자, 저도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래요. 관찰함은 있고 관찰함은 없는, 이제 관찰 안 함은 있고 관찰함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중첩적으로 있는 노조가 있지만 노조 없는 파업을 하는데 파업에 권리는 없지만 파업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국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노동조합은 뭐예요? 아, 그거 노동조합 뭐 하냐면 파업이 일어나면 참여하지 않거나 협상을 중지합니다. 우리나라는 협상 중지를 누가 해요?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하시죠. 중노위가 있잖아. 중노위가 있는데 여기는 노동조합이 중노위처럼 해요. 파업의 주체가 아니라 노사의 갈등을 보고 있다가 중간에 중재를 해.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기관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말하지만 있지만 관찰하면 없는 양자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이 아마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자의 시대가 오면은 힘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합법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이 항상 고용주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에는 나름의 자본주의적 노사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식 자본주의적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잠깐만, 자본주의적 노사관계를 사회주의 국가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이 나라는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있지만 사실상 중재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인데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막 또 보호하는 완전 그 서구식의 그런 노동조합은 또 아니니까 노동자들도 뭐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게 노조인지 정부기관인지 또 기업에도 공상당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얘기가 잘 되죠. 고용주대라고도 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정부기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요. 또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단 좀 웃픈 건, 중국의 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니까 진압을 했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이 시위하면 진압당하는 사회주의 국가죠. 이 나라는 확실히 자본주의적인 이런 관점이 세구나. 그리고 나오는 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항의와 시위를 도운 학생 운동가들과 노조 설립을 도운 두 명의 노동조합 간부가 구금됐다. 그러니까 노동활동하면 구금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너무 사회주의적 사상이죠,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하면 잘못하면 구금돼요. 참 신기한 세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자적인 세상이니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너무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구금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ACFTU도 총공회도 설립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1925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주요 대도시 파업을 주도하고 전국의 노동계급을 동원하고 대규모 파업을 하고 이런 노동운동을 강하게 하던 그런 공회였는데,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이제 국민정부였죠, 장제석.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가 대규모 노동운동 탄압을 했고 중국 노동운동가들이 지하 조직으로 숨어들고 1920년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모택동 정부가 들었었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전체를 장악하고 지금의 중국 모습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급속도로 노동운동이 줄어들었다. 이건 뭐 이거 글 쓴 사람의 개인 의견일 것 같긴 한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은 노동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를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노도 활동을 하면 잠깐 구금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 노동시장을 보면 최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뭡니까? 생산 가능인구 감소예요. 현재 중국은 생산 가능인구 역사상 최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출생아 수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우리는 반등하고 있잖아요. 0.8, 0.9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은 1 아래를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뭘로 메웁니까? 최근에 중국이 밀고 있는 거. 중국 정부가 로봇공학 투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세게 밀죠. 로봇공학 투자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그리고 중국은 로봇을 들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없습니다.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습니다. 중국 노조는 일단 반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일한 합법노조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해서 어쨌건 시장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로봇공학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규모 휴머노이드 배치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배치를 하냐? 현재 중국은 휴머노이드 생산 숫자가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0%가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로봇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순위를 보면 1위에서 6위까지가 전부 중국 업체입니다. 제일 큰 데는 워낙 유명한 유니트리. 중국은 전 세계 휴머노이드 설치량의 87%를 차지해요.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되면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87%. 자, 얼마 전에 약간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KBS가 인재전쟁2라는 시리즈를 공개했어요. 옛날에 1부 한번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뭡니까?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었는데 그게 아마 1부였잖아요. 2부가 나왔어요. 2부. 제목은 차이나 스피드인데 여기를 보면 중국 로봇 기업들의 규모가 나옵니다. KBS 다큐에 엄청난 규모가 나오는데 세계 최대의 로봇 양산 공장이 지금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양산 시스템을 표준화했다고 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저렇게 로봇을 양산하는 공장에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 훈련 센터의 모든 장비는 정부에서 조달한 겁니다. 우리 로봇 제조사와 공동 설립한 운영사에도 국유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이 만든 이 로봇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요 KBS 다큐에 보면 있는데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유일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2만 2천 명의 사람과 105대의 로봇이 마라톤 대회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라톤 대회 출전한 로봇이에요.
고도화된 AI가 로봇을 제어해 스스로
좀 약간 어설픈 것도 있죠. 약간 어설픈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로봇들이 있고 1등한 로봇거든요. 1등한 로봇. 21km. 얘는 뭐야? 아, 얘 로봇이구나. 중간에 충전도하는데 1등한 로봇을 보여드리면 얘가 1등한 로봇이거든요. 와, 이 로봇은 보십시오.
스마트폰 제조사가 만든 한 로봇이 멈추지 않고.
와. 야, 잘 뛰어. 야, 뛰는 거 봐, 뛰는 거 봐. 제가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와, 이게 옛날 모습이고, 방금 보여드린 그 빨간 로봇이 우승 로봇입니다. 우승 로봇. 하, 잘 뛰죠.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었다 그러는데, 잘 뛰어. 자, 게다가 다큐에 보면은 인간과 100m 달리기라는 로봇도 나옵니다. 지금 작년하고 완전히 달랐다 그러는데 인간의 속도를 뛰어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오른쪽에 있는 게 사족보행 로봇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100m 달리기를 하는 로봇. 아직 우사인 볼트하고 하면 질 것 같은데 볼까요? 준비 시! 자!
준비! 더!
강아지 뛰는 것 같아.
인간의 속도를 뛰어넘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12초! 12초 정도 나왔다고 하고. 아, 요것도 보여드리겠구나. 아까 전에 그 로봇 달리 장면. 아, 잘 달린다. 아, 잘 달린다. 넘어지지도 않고. 아,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1년 전하고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 다큐에 보면서 이 중국 로봇에 또 놀랐던 게 에너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국 태양열 단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규모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네, 출발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무슨 사우론 눈처럼 저런 게 뽑아 서나 있어요. 밝게
반사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자, 그리고
거대한 탑이
이게 지금 옆에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내는 곳. 12,000개의 반사판이 태양을 따라 고개를 움직이며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모아 지별탑으로 보냅니다.
야, 이게 뭐야?
전체 면적은 약 800헥타르.
우와.
축구장 1,10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야, 진짜 규모가 사막도 있고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나머지는 와서 보십시오. 저거 말고 다른 장면도 많은데 거의 뭐 태양열 전지판 도시를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전 과학자가 돼서 AI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얘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인재영쟁 2인데 다들 아시지만 인재영쟁 2는 2부작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2부의 주제는 코리아 딜레마예요. 1부의 주제는 아까 차이나 스피드 중국 로봇 얘기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얘기를 한 중국 로봇 얘기고 2부의 주제는 우리예요. 로봇을 만드는 중국과 여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 애기들이 의사 직업 체험 시설에 가서 학원인가 봐요. 의사 직업 체험 시설이 있다 그럽니다. 애기들인데 이미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와서 무슨 뭐 체험시키는 학습이래. 전문직을 해야만 우리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죠. 의사시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중국은 이렇게 공대에 미쳐서 로봇을 만들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의사 되는 학원에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2부의 주제가 코리아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정 교수님이 나오시죠. 우리 감염의학과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아마 AI가 이대로 발전하면 전문직들 뭐 법률이건 의료건 뭐건 다 해서 가장 쉽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슴 아픈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팔란티어에 가서 인터뷰한 적이 쭉 나오는데 팔란티어 인사 담당자한테 이런 학위 이런 거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그 학위들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학위 이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바라는 그 인재상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 장면이 나옵니다. 전 좀 씁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것도 있는데 17세 존 캐슬러라고 나오는데 야 그래 수염만 없애면은 좀 젊어 보일 것 같아. 애긴데 얼굴은 너무 앳돼 보이는데 야 서양인들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 아무리 수염이 있다 그래도 아 수염 밀면 좀 애기스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17살이 저게 되나 이게 저게 되나 야 17살에 면도를 아무리 안 해도 이게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오 야 이게 수염 저렇게 예쁘게 났죠 저게 아 그런 느낌이 있는 다큐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로봇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얘기들을 쭉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